네, 오늘 이 저녁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간절함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크게 두 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 전서이고요. 베드로 전서는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로서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도들, 더 억울한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버텨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자취,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전서가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권면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감당하고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 시점에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급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너무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데 탐욕과 탐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의 본질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든지 이것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했습니다. 1절 다시 제가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도들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요, 우리 교회다, 이것을 먼저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른 바울서신이든 다른 편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게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더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동일한 믿음을 받은 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주시는, 함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과 교제할 때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받았으면 끝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는 것이죠. 믿음 받았다, 믿음을 가졌다, 그것이 끝이냐?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것은 그 믿음의 시작점이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더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에베소의 바울의 표현으로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신령한 것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그분과 교제하고 깊은 풍성한 만남 속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신기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실까요?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덕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므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베드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편지 초두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뿐만 아니라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4절 보시면 이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영광과 덕이 많으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으로 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계속 보실까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욕,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달아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생명 되시고 썩지 아니할 유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셨다.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큰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유업,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하셨는데 이어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여 썩지 않을 것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적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려는 성품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성품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성품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신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성숙해간다, 성숙해가는 일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4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주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이 베드로서 편지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이것을 더하라, 무엇을요? 예, 가운데 있는 여덟 가지 덕목들을 더욱 힘써서 이것들을 더하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더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숙해가야 할 방향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베드로 후서의 내용에 거짓 선생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당시에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성도들 형제들을 내가 이익을 얻을 존재로 보았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할 텐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 중심은 하나님은 내 장난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더 말솜씨 좋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에 현혹된 사람들에게 성경 본문은 읽어놓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본의를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비해서 지금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요. 그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대비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신적인 성품의 성숙을 이루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있는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갖는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원문들을 다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거짓 형제들 또 그렇게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그 당시의 정황들과 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을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2절, 3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시라면 그 믿음을 더욱 끝까지 보존하고 세워가고 견고하게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덕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더욱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덕목들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격려받고 사랑을 향해서 가는 덕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서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가야 하는 방향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사람들, 형제들을 내 이익의 도구로만 보고 그들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던,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형제들이 유혹을 받고 나도 저렇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덕은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것이었죠. 그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누구도 그냥 그 탐심의 재료가 되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사랑과 겸손과 주님을 쫓아가는 태도를 더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바른 지식,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바른 지식을 더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멈출 수 있고, 또 사랑으로, 덕으로, 또 그 지식 안에서 덕을 실천해 가면서도 어느 선까지 할 때, 어느 선 넘어갔을 때 유익이 되지 않고 또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것이죠. 또 인내는 그렇게 절제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참아내야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썩을 것, 더러운 것, 정욕을 위한 것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이 그 가운데 더해져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경건이 수직적인 것이라면 수평적으로 형제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거짓 선생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존재했던, 들어왔던 세상의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우애로 사랑하지 않고 이익거리로, 이익의 재료로만 봅니다. 탐심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까, 저 사람이 아프던 상처받던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을 죽이는 대로 나아가는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마지막 여덟 번째는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개념적인 내용보다도 그렇게 거짓 선생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성숙해가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해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5절부터 7절에서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할 때에 더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덟 가지 항목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더하라인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힘써 더하라. 더욱 힘쓰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모든 열심을 쏟아 부어. 더하라라고 하는 말은 열매 맺어가라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숙해 가야 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항해서 갖추어야 할 이 여덟 가지 덕목들, 여덟 가지로 정리된 이 덕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삶에 열매 맺어가라. 모든 열심을 쏟아부어 열매 맺어가라.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간절함을 다해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간절함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간절하게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어느 방향으로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는 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 세대들에서 또 우리 장년 세대에서도 다른 어떤 길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 길을 좀 찾아내고 돌파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고 느끼고 나에게 어떤 길도 열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 모든 열심을 쏟아부어 열매 맺으라 모든 간절함을 다하여 주님 주신 이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간절함으로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령한 세상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참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의 본질을 흐트려뜨리지 말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성숙해가는 자리에 더욱 굳게 서서 열매 맺어 가라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부탁의 말씀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내 욕심을 쫓아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보다 나약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무기력한 하나님만 믿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기시는 분이시고 영광과 덕으로 무한한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노년의 베드로 사도가 너무도 급박하고 긴박하게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가세요라고 설명하지 않고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능력을 주셨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간절함을 다하여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겨우겨우 버텨내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간절함을 다하여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것이 열매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 열매다. 열매 맺어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요 목적이고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하고 또 따라올 만하고 정말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간절하게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이 결코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어려움과 아픔과 길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도대체 날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모든 간절함을 다하여 모든 열심을 쏟아부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하고 견고하게 더욱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